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28일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선의의 조치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을 때 큰 규모의 군사훈련은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중단하지 않았다며 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중인 훈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내년도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보낸 서한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도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정상회담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교착 상황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의 합의 조기 이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여전히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평가했던 지난해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내각 회의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2016년 이후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을 사정거리로 두는 수백 개의 노동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점을 중요한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은 28일 캐나다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신 장관이 이날 미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 출연해 캐나다와의 신속한 무역협상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멕시코와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전날 나프타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무르신 장관은 멕시코의 새로운 합의에 대해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훌륭한 거래이며 미국 기업과 더 많은 무역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집중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나프타는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에 반대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시리아 내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날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하루에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진통 해열제로 쓰인 아스피린이 피의 응고를 막아 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에선 성인 약 2명 중 1명이 규칙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는 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 만여 명을 대상으로 100mg짜리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 5년간 관찰했다는데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둘 다 4%대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아스피린의 부작용일 수 있는 뇌출혈을 겪은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스피린을 비롯한 많은 약이 득이 되는 만큼 위험도 있다며 약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33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8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27도, 함흥은 19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좀 보내고 싶다고 노래하는 Lazy Song 들어보시지요.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I'm gonna kick my feet up and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Nah, I'll be lounging on the couch, just chilling in my snuggie. Click to MTV so they can teach me how to Dougie. 'Cause in my castle,
later. She's gonna scream out, this is great.
Oh my God, this is great.
Yeah, I might mess around and get my college degree. I bet my old man will be so proud of me. But sorry, pops, you'll just have to wait. Oh, yes, I said it. I said it. I said it 'cause I can.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No, I ain't gonna comb my hair. 'Cause I ain't going anyw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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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ll just strut in my birthday suit and let everything hang loo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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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2018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 때문에 안보 환경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40년 만에 산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 무역협정을 맺는 데 합의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협정의 잠정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 like to call this deal the United States-Mexico Trade Agreement. I think it's an elegant name. I think NAFTA has a lot of bad connotations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was a rip-off.
네, 나는 새로운 협정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존의 나프타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우리나라의 끔찍한 거래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멕시코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멕시코 쪽에서도 이번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는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에너지와 노동자 임금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협정은 잠정 타결로 미국 정부는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11월까지 최종 타결하고 이 차기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와 새 무역협정으로 통상관계를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이 잠정 타결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걸로 미국의 경제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권, 디지털 교역 기준 그리고 일몰 조항입니다.
네. 자, 먼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네, 양측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들여와 파는 이 자동차를 어느 정도 부품 비중부터 무관세 거래할지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멕시코나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62.5%만 되면 영내산으로 인정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요구로 기준을 75%로 크게 올렸습니다.
네. 자,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또 다른 쟁점은 뭐였죠?
네,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품의 40에서 45%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지금 멕시코 자동차 공장 임금은 시간당 7달러 안팎인데요. 미국에서는 2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에 따라서 자동차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멕시코의 현지 임금을 크게 올려야 되는 건데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 조항과 디지털 교육 기준은 어떤 내용이지요?
네. 국경에서 불법 복제물이나 위조품의 반입을 단속하게 했고요. 멕시코가 첨단 의약품 생산자에게 10년간 보호 기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이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전자책 등에는 관세와 또 차별적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몰 조항도 들어갔군요.
네, 일몰 조항이 선셋 클로즈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각종 법규나 조약, 협정이 일정 시간이 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건데요.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6년마다 이 협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네. 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경우는 캐나다로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멕시코만 새 협정에 합의를 한 건데 네. 자, 캐나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미국, 멕시코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애덤 오스텐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28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의 일몰 조항 요구에 반대 입장이 강해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2018 방위백서를 발표했군요.
네, 일본 정부가 28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강요회의를 열고 2018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위백서란 일본 정부가 해마다 일본과 주변의 안보 환경을 판단하고 지난 1년간의 방위활동을 정리해서 펴내는 건데요. 올해 총 564쪽에 관련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자, 올해의 방위 백서의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본 정부는 올해의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 인해서 일본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서면 약속한 건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일본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과는 최근 온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 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한라인을 설치하는 등 최근 우호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방위백서는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운용 능력의 향상, 또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증가가 일본은 물론이고 지역,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전자전, 사이버 분야 등 새로운 형태로 실전적인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 걸로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작업이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홋카이도 북부 섬들, 그러니까 북방 영토,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민간공항을 군용으로 허용하는 등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을 위해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자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백서에서도 이 다른 나라들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가 언급됐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외에도요.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 그리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이 문제 역시 올해도 거론됐습니다. 이 백서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겪고 있는 해당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한국 정부는 즉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방위 백서의 주장을 항의했습니다. 또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백서 내용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 매체인 신화망도 일본이 35쪽이나 할애해서 중국에 대해 무책임한 언급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화망은 또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에서 펼치고 있는 중국의 정당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심각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도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2018 방위 백서에 대해서 일본은 세계적인 추세인 평화의 기후를 악화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산화 제한을 없앨 전망이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0년간 진행해왔던 가구별 출산 제한 조치, 가족 계획 사업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관영 매체들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마련한 민법 개정안 초안에 가족계획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걸로 보도됐는데요. 이번 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입법 완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걸까요?
예, 원래 중국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느는 게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979년에는 한 집 한 자녀 낳기로 가족 계획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정책이 계속되면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2년 전인 2016년에는 민법을 고쳐서 두 자녀 낳기로 완화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예 산하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출산율 어떤 실정인가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보면요. 이 두 자녀 낳기 시행 이듬해인 지난해에 중국의 신생아 수는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63만 명이 줄었는데요. 인구 1,000명당 출생수 역시 12.43명으로 12.95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 현재 14억 명인 중국의 인구는 21세기 말에는 10억 명까지 줄어서 1981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고 법으로 허용을 했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곳곳에서 사회적 격차가 커지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혼인 건수는 1,000명당 7.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결과인데요. 특히 상하이, 텐진 같이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높은 지역의 혼인율이 농촌 지역의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타계한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서 조기 개항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 세 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다시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이 올해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지시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맥케인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 주말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백악관을 포함한 연방 관공서 건물에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나 정책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봉사에 존경을 보낸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ur hearts and prayers are going to the family of Senator John McCain. There'll be a lot of activity over the next.
또 이날 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도 맥케인 의원을 언급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의 가족에게 애도를 보내며 맥케인 의원이 국가를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조기 개항 지시나 성명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의원 사망 당일인 25일 맥케인 의원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존경을 보낸다.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짤막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간략한 내용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지붕에 걸린 성조기도 주말에는 반기로 내려졌었지만 27일 아침에는 정상 높이로 돌아왔는데요. 그러자 부적절한 조처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조기 개항을 연장한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맥케인 의원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 매버릭 이단아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데요. 또 거침없는 언사로도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자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맥케인 의원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베트남 전 당시 전쟁 포로로 5년 이상 억류됐었다는 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체포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맥케인 의원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폄하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맥케인 의원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과거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오는 31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9월 1일 워싱턴 대성당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대성당 추도식에는 전임 대통령들도 참석을 하죠.
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예정인데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맥케인 의원은 다음 날인 2일 이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사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맥케인 상원의원이 생전에 남긴 고별 메시지가 27일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가적 단합과 애국심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허물기보다 장벽 뒤에 숨을 때 우리의 이상이 변화를 위한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미국의 위대함이 손상된다고 맥케인 의원은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8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지죠?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프라이머리라고 하면은 오는 11월 치르는 이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하죠.
네, 자 그럼 28일 예비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애리조나주를 보면요. 이곳에서는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거리입니다.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현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빈자리가 되는데 공화당 경선에 모두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연방상원의원은 각 주에 2명씩인데 애리조나주는 공교롭게도 연방상원의원이 모두 바뀌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숨진 존 맥케인 의원도 애리조나 출신인데요. 맥케인 의원의 후임은 덕 두시 주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맥케인 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 여사, 존 카일 전 상원의원, 또 맥케인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랜트 우즈 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두시 주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상원의원직을 대신하고 2020년에 맥케인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새로 뽑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제프 플레이크 의원의 후임을 뽑게 되는데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누가 출마했습니까?
네. 하원 의원인 마사 맥셀리, 전주 상원의원 켈리 워드, 그리고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아파이오 전 국장입니다.
예. 언급한 이름 가운데 조 아파이오란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아파이오 후보는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과거 셰리프, 그러니까 경찰국장을 지낼 때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들여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또 인종에 근거한 단속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따르지 않아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이 아파이오 씨를 사면해줬습니다. 또 이 사면을 두고 당시에 또 논란이 많았었죠.
네.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누가 선두인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맥셀리 후보가 선두고요. 워드 후보와 아파이오 후보가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예비선거에 나온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 이들 후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지한다고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 쪽에서는 맥셀리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키리스텐 시네마 하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네, 자, 주지사 예비선거도 이번에 진행이 되나요?
네, 공화당 쪽에서 덕 두시 현 주지사가 나왔는데 두시 주지사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 3명이 예비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자 애리조나 주지사 본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7년 가운데 21년을 공화당 주지사가 있었으니까 이 공화당 소속인 두시 주지사가 나간다면 재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뭐 공화당 쪽에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플로리다 쪽을 한번 가볼까요?
네, 상원의원 경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쪽에서 현직에 있는 빌 넬슨 상원의원이 도전자가 없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 공화당 쪽 후보 가운데는 릭 스콧 후보가 눈에 띕니다.
네, 릭 스콧이라면 현 플로리다 주지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이번에 도전하는데요. 만일 스콧 주지사가 이 경선에서 이겨서 공화당 후보가 되면 중간선거에서 넬슨 현 상원의원과 맞붙게 되는데 충분히 주목받을 대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스콧 주지사 출마로 주지사 자리가 또 비는군요.
네, 이 자리를 두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론 드산티스 후보 그리고 에단 퍼트넘 후보가 맞붙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퍼트넘 후보를 선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드산티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윈 그레이엄 하원 의원이 눈에 띕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클라호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또 공화당 예비선거가 관심거리인데요. 원래 지난 6월에 예비선거를 치르긴 했는데 주지사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사가 없어서 이번에 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후보로 전 오클라호마 시티 시장을 지낸 믹 코넬 후보 그리고 사업가인 케빈 스틱 후보가 있습니다.
네, 자, 오클라호마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한다고 해도 이곳 오클라호마는 예외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연방법원에서 올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27일에 내린 결정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게리맨더링을 했다면서 오는 중간선거 전에 새로 선거구를 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참고로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행위를 말하죠.
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구 문제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게리맨더링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이걸 항소법원 3인 재판부로 내려보내면서 다른 주에서 나온 소송을 바탕으로 이 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이 위스콘신주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도 이 게리맨더링 소송이 나왔는데 연방대법원은 두 소송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2심 법원에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온 소송은 주의회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공화당이 다수 당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는데요. 이게 이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민주당과 여러 민권단체가 제기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선거 결과가 공화당이 유리하게 나왔습니까?
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실제로 크게 이겼습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들의 득표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3%였는데요. 하지만 13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등 78%에 달하는 승률을 보인 겁니다. 지난 1월 9일 연방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구가 참정권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를 사랑에 미치겠다고 노래하는 Crazy in Love 들어보시죠.
change over the platinum. The game's been a rap o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29년 3월 4일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일곱 번째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임된 강료들은 모두 일반 국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잘들 해봅시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은 존 카른 부통령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이제는 내각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감 재무장관과 존 버렌 법무장관 또 존 브랜치 해군 장관은 부통령인 저희의 지지자이시면서 저의 오랜 친구이다 보니 제 쪽에 서서 대통령과 맞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벤 뷰런 국무부 장관은 사사건건 저한테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존 이튼 전쟁 장관은 대통령의 친한 친구여서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 내내 싸움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까 봐 걱정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존 카룬 부통령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각주의 권리가 연방정부의 권리보다 강해야 한다는 카룬 부통령의 신념은 둘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아담스 행정부 때인 1828년, 의회는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법이 남부가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을 올리게 될 거라면서 수입 관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는 헌법이 연방정부에게 보호관세를 제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수입관세를 거부했는데 카론 부통령 출신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카론 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긴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 태생이 독립된 주들의 합의에 의해 생겨났고 이 합의가 곧 헌법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연방정부가 가진 권한은 분배될 수 있지만 주의 권한은 최고 권한이기 때문에 분배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최고 권한은 각 주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 주들이 헌법을 비준할 때 이 최고 권한까지 양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연방정부에게 그런 권한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카론 부통령은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권한이 우선이란 말이지요. 만약 연방정부가 헌법에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안은 무효화되어 효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무효화돼서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카른 부통령은 계속해서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도 연방정부의 일부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고요. 연방정부가 특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자기 주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 각 주는 그 법안을 자기 주에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선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이 법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이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들 3분의 2 이상이 법안을 승인한다면 그 주는 법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탈퇴하든지 결정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승인하는 주가 3분의 2에 못 미치면 법안은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주도 이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법안은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존 카른 부통령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무효화 이론은 상원에서 북동부인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다니엘 웹스터와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로버트 헤인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연방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선 자유, 후 연방. 각주의 자유가 먼저 존중돼야 하고 연방의 권한은 그 다음 순서가 돼야 합니다.
이보세요, 로버트 헤인 상원의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와 연방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헌법은 각주의 각 주에 의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주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고요. 헌법은 자연법이고 각 주의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정부의 법안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또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원이 중재해야 합니다. 각 주들이 아니라 최고 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잭슨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연방은 보존돼야 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효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내각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 카룬 부통령을 반대하면서 대통령 편에 섰던 마틴 벤 뷰렌 국무장관과 조니튼 전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나머지 다른 강료들을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들로 다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Put in Context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대화 들어보시죠.
Should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 pressure United States to reciprocate? How should the U.S. respond to this pressure?
북한,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 think we need to keep these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Context는 맥락, 전후 사정이라는 뜻인데요. To put in context는 맥락 속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라고 하면 북한의 행동을 볼 때 그 행동을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hould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 pressure United States to reciprocate? How should the U.S. respond to this pressure? I think we need to keep these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To put in context 외에 to give context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맥락을 제시하다, 즉 상황을 설명해준다는 말입니다. These three novels about Korean history give context for current events. 한국 역사에 대한 이 소설 세 권은 시사를 보는 맥락을 제시합니다. The experts gave context on President Trump's motives.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put in contex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 방문에서 미주 대륙 내 큰 나라인 미국과 브라질은 공동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 법치주의, 국내외의 평화 등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미국 민주헌장 1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헌장 1조는 미주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를 증진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하늘과 육지,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각국이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의 상황인식을 유지하며 협력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서반구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와 지역, 서반구의 우선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브라질과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브라질은 물론 지역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만큼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미래는 중미 남미에서의 지뢰 제거 임무에서부터 IT, 레바논,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불안정을 초래하는 베네수엘라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해 특히 우주 분야에서 브라질과의 첨단 연구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군 장비의 교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브라질의 전문 분야와 함께 실전에서 입증된 최상의 기술을 공유할 친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산업 기반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군은 브라질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같은 미주 대륙에서 살면서 모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브라질의 이웃 국가들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한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의 섬이 돼야 하며 그곳으로 가는 길과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